해마다 새해가 되면 필그림 하우스에서 저는 꼭 기도 세미나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기도 세미나를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 기도 세미나입니다. 제가 미국 첫 유학을 했을 때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막 스터디에 몰입되어서 아주 큰 은혜를 제 자신이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의 부제는 장막론 제사론 연구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 책입니다. 이런 옛날 책을 읽은 분들에게는 특별한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읽을 의도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도 찾으면 어딘가 뭐 책방에서 옛날 중고책에다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목이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장막이 바로 하늘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에 이 장막 연구를 하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던 사실은 성경이 장막에 대해서 커버하는 분량이었어요. 이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장막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합해보니까 장막이 50장이 돼요. 성경에 50장. 50 chapters, 50장이 돼요. 50장. 여러분, 만물 창조, 우주 창조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몇 장쯤 될까요? 두 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딱 두 장이에요. 네. 근데 장막에 대해서 성경에 몇 장이 있다고요? 50장. 창조의 기사를 장막에 대한 기사가 압도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출애굽기 24장과 25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우리는 대부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율법, 십계명 받아가지고 온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십계명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장막에 관한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갖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냐? 기억하십니까? 40일이에요. 40주야, 40일.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기간이 며칠? 6일이죠. 네,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관한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보냈던 시간이 며칠? 40일. 도대체 장막이 뭐길래?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기 25장 8절은 장막의 핵심, 장막이 도대체 뭐냐?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장막은 뭐예요? 주님이 거하실 지상의 집이에요. 성소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섀도우 그림자. 이 장막이 보여주고 있었던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장막이 보여주고자 했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근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타나셨다. 이 장막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여진 것이 문자 그대로 장막, 영어로 텐트. 텐트를 번역하면 장막이에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천막이죠. 천막, 텐트, 장막. 그런데 이 장막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증거막. 혹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성막, 거룩한 장막이다 이 말이죠. 성막. 혹은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라고도 합니다. 혹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막, 만날 회자, 회막. 영어로 tent of meetings. 미팅하는 텐트다. 근데 무슨 미팅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난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장막이다. 이 말입니다. 장막. 자,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장막이었어요. 장막 안에 들어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장막이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된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막이십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시다. 자, 9장 11절 한 번 더 읽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장막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에 그리스도는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옛날 그 장막보다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아주 수지 맞았어요. 네. 되게 이런 추석절 되면 다 바깥에 많이 나가는데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서 여기에 오셨는지 갈 데가 없어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나 정말 이 장막, 그게 하늘의 장막, 지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세 가지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나눌 거예요. 세 가지 은혜. 첫째 은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지상의 십자가의 피는 하늘의 장막까지 영향을 주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뭐냐?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본래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 바로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심이라는 말의 히라보 원어는 수네이데시스라고 해요. 수네이데시스 혹은 수네이데시스.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말하죠. conscience, 양심. 근데 히라보의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에요. 본래 단어가 순이라는 단어는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오이다, know, 안다, 함께 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함께 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알게 된 것,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네. 하나님이 주신 거세요. 그래서 저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양심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의 법칙.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양심 속에는 도덕의 법칙이 빛나고 있다.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저 하늘에는 무수의 별이 반짝이고 내 양심에는 도덕의 법칙이 빛나고 있다. 여러분, 본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뭐냐? 그건 쓰여진 율법은 아니지만 쓰여지지 않은 율법, 양심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너 그거 하면 안 돼. 왜 안 돼? 해도 되지. 안 된다니까. 내 양심 속에서 서로 고발을 해요. 법정 행위가 내 양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양심이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양심, 하나님이 본래 주신 양심이 인간이 타락할 때 양심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은 퍼펙트한 양심이 아니에요. 다 굽어버린 양심이에요. 왜곡된 양심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진지라. 그러니까 양심은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양심은 약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심은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어요. 불타버려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죽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 양심도 타락해서 양심이 양심이 됐어요. 양심도 있잖아. 두 가지 마음. 좋은 마음, 양심도 있지만 두 가지 마음. 그렇잖아요. 약한 양심도 있고 강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정결한 양심도 있고 죽은 양심도 있고 살아있는 양심도 있고. 한번 묻겠습니다. 옆에 당신의 양심은 양심이십니까? 양심이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이. 시작. 당신의 양심은 예.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복음.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양심에 뿌려져요.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양심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온전한 양심의 회복은 없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양심은 다시 선한 양심이 되고 다시 강한 양심이 되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양심이 되고 다시 살아있는 양심으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찬양을 불러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되고 아멘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피로 양심을 적신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크고 위대한 그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그건 대단한 은혜예요. 그러나 소극적 은혜예요. 적극적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진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고 오셨죠? 하셨나요? 네. 네, 샤워하면 깨끗해지죠. 자, 깨끗해졌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샤워하고 깨끗해졌다, 이건 소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샤워하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힘이 나요. 힘이 나. 새로운 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힘이 생겨요. 그건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에 설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코트라는 신학자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결은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순결은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수단이다. 회복된 교제의 목적은 홀로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힘차게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은 깨끗함을 얻은 것,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차게 섬기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은혜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뭐 한센병 환자 이런 환자들은 구약에서는 도심지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성 바깥에 살았어요.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깨끗해졌다. 제사장이 너는 그대는 깨끗해졌다. 예, 선언을 하면 제사장이 그 선언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 시내 안에서 도성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뭐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분리됩니다. 제사장 선언을 받기 전까지는 성 바깥에 머물러야 돼. 근데 깨끗함을 얻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치료가 베풀어진 다음에는 제사장이 허락을 하면 그 다음에 돌아서 활동을 해요. 일을 해요. 섬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다. 은혜예요. 하지만 그건 소극적 은혜라는 거예요.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섬겨야 돼. 열심히 섬겨야 한단 말이죠. 네. 그냥 구경꾼 하지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이 착한 찬양팀처럼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바깥에 안내하시는 분들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로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예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에 강조점은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섬기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부연된 명령이 있어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이 말이에요. 예. 우상을 치워버리고 섬겨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상을 놓을 때, 우상을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증언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재미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언할 때 또 따라오는 그분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질투도 하세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대상과 나눌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순도 100%의 사랑, 순도 100%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체와 전체를 주고 받는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하면서 이런 언약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배우자가 되어 당신을 90%만 섬기고 나머지 10%는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을 언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이 안 되죠. 자, 인간과 인간의 언약 사이에도 100%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은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체를 가지고 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나눌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한평생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스폴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행복의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만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조의 의도를 맞추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먼저 제사장을 전신 목욕을 해요. 침례를 해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을 시작합니다. 섬기도록. 제사장은 어떻게 섬깁니까? 성소에 들어가 불을 밝혀요. 등대에 불을 밝혀요. 우리도 신약에 오면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도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불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 앞에 향을 피워요. 그리고 기도를 바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이웃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섬기는 자일까요? 다시 스폴전의 말을 들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우리로 인생을 온전하게 살게 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섬기며 살고 있어요. 섬기며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 주신 특권인데 그의 보혈이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은 깨끗함을 얻은 우리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하고 셋째,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유업. 유업을 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유언을 남기고 죽으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남기신 유업의 축복, 최고의 축복은 물론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은 것.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죄사함 이외에도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의 축복들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선 본문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 말이죠. 피 흘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은 가장 중요한 은혜고 축복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나? 어떤 유업의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선 여기 살아있는 소망 같고 평생 죽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또 계속되는 말씀이요. 자, 그는 어떤 유업들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요. 능력의 보호를 받아. 또 기뻐하며 살아요. 살아있는 소망,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음, 그리고 날마다 기뻐함. 이게 다 유업이에요. 유업의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사상 가장 위대한 스피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은 저 로마의 공화정 시절에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시저가 암살을 당했을 때 시저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마크 안토니우스가 연설을 해요. 장례식 연설을 합니다. 시저의 장례식. 그게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저가 로마를 위해 거두었던 모든 승리의 역사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가 돌아올 때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던 그의 긍휼과 자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세 번씩이나 왕관을 거부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를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연설을 듣고. 그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시체를 처리하다가 시저의 벽장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봉함된 유언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쳐요. 유언을 개봉하시오. 유언서를 읽으시오. 유언서를 읽으시오. 안토니우스는 유언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시저의 도장이 찍힌 그 개봉하면서 이제 유언장을 읽습니다. 시저의 유언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75드라크마를 남기고 증여합니다. 내가 쓰던 이 주택 그리고 나의 산책로, 나의 정원, 나의 나무들, 과수원 모두를 로마의 자산으로 남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이 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막 박수가 나고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안토니우스는 시자가 암살당한 그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상처, 그의 마지막 상처가 우리 모두의 기쁨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똑같은 사실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 모두의 놀라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상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고 날마다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것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상처의 유업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유업의 은혜를 입혀주셨사오니 비록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안타깝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주를 향한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과 축복이 되었사오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석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